빌립보서 13번 메시지 그리스도를 밝힘. 이번 메시지에서는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구절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관한 바울의 말을 계속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고하며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14절에서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원망은 우리의 감정에서 주로 자매들 편에서 나오고 시비는 우리의 생각에서 주로 형제들 편에서 나옵니다. 둘 다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 곧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체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문맥을 볼 때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순종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모든 원망과 시비를 없앱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며 그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자신이 원망할 때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들은 자신이 시비할 때마다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분에 대하여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에 의해서만 원망과 시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장 14절의 원망과 시비에 관한 바울의 말은 그가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교리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 체험에 매우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더 한층 나타냅니다. 원망과 시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좌절시키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경험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종 중요한 일에는 우리가 원망이나 시비를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서 원망과 시비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원망과 시비도 삼일 하나님의 내적 역사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망과 시비로부터 구원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15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의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못못을 위해서를 뜻합니다.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고 순전케 되기 위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순전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또한 단순한, 기교가 없는, 순진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섞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어원으로부터 나옵니다. 흠없는은 우리의 외적 행동을 묘사하고 순전하는 우리의 내적 인격을 묘사합니다. 기교가 없다는 것은 책략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략적인 사람은 분명 순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교가 없다면 순진하고 해가 없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태양, 즉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들입니다. 발광체들인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습니다. 흠 없는 것은 나무랄 데 없고 순전한 것을 총괄한 것입니다. 거스리는 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뒤틀리거나 꼬여진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꼬여지고 뒤틀린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밝혀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또한 적용하여, 제시하여, 제공하여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빌립보에 믿는 이들이 이것을 했다면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며 주의 날과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의 모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자에게 상응하는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빌립보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 관한 한 다름질에 있어서나 수고에 있어서 헛되지 않았다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 자신의 다름질이나 수고가 헛될까 염려했습니다. 그의 수고가 실제로 헛되게 될지 어떨지는 빌립보의 성도들의 행위에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뒤틀리고 꼬여진 세대 가운데서 흠 없고 나무랄 데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합시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성도들이 세상의 발광체로서 나타나며 그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했다 합시다. 만일 그들의 상황이 이러했다면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뻐하고 또한 자랑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룸. 이 메시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밝힘입니다.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삼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호 관련 있는 다섯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는 것,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순종에 대한 이해는 매우 피상적입니다. 다른 네 가지 표현, 즉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밝히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생소하고도 특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의 교통 가운데 대화로 나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깨워 그리스도를 밝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데 특히 주를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복음과 구원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싶은 갈망을 불러일으키도록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한 말에 근거한 표현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영적 표현들을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와 기도와 교통과 교회 집회 가운데의 간증 가운데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을 풍성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훈련되어 그리스도를 사는 것,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 원망은 감정으로부터 나오고 시비는 생각으로부터 나옴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서 원망은 자매들 가운데서 더 많은 문제이고 시비는 형제들 가운데 더 많은 문제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2장 14절에서의 바울의 말을 상기해야 합니다. 자매들이 자매들의 집에서 접시를 닦을 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봉사그룹과 교회 생활에서 문제들을 다룰 때 모든 일을 시비 없이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시비하지 않고 단순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흠 없고 순전하게 됨.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우리는 흠 없고 해가 없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나 나는 원망하지 않는 자매나 시비하지 않는 형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의 문제는 특히 결혼 생활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부인은 그녀가 남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과 관심에 남편이 고마움을 나타내지 않으면 원망할 것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부인의 원망을 없애는 한 방법이 두 가지의 간단한 표현, 미안해요와 고마워요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간단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결혼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부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거나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 때 원망이 있기 쉬운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흠 없고 순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2장 15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생인 거듭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잉태되셨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는 그분과 혼합되었습니다. 잉태는 항상 출생에 앞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존재 안에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그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깊은 관계를 표현할 적절한 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잉태되셨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이상 우리는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셔야 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먹고 소화시킨 것은 우리 안에 융화되고 혼합됩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며 그분을 먹는 자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그분 자신을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융화시킬 음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혼합된다는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는 합당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회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잉태되셨으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출생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의 우리와 하나님, 곧 인성과 신성이 놀랍게도 연합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출생한 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양식으로 취해야 합니다. 3일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이자 음료이십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과 우리가 마시는 물은 우리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혼합됨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고 소화하는 양식과 음료가 우리와 혼합하여 결국에는 신진대사의 변화로 우리 속에 배어든다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3일 하나님을 우리의 양식과 음료로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와 혼합되며 우리는 그분과 혼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혼합이 신성과 인성의 혼잡물이나 혼돈을 낳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참된 혼합이 있지만 혼잡물이나 혼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내포하고 있는 뜻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으로 출생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지만 신약의 계시에 비하여 매우 얕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그 영으로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할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상을 보았다면 기쁨과 놀람과 찬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특별한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신분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 대통령의 자녀인 것보다 끝없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합당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신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였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2장 15절의 바울의 말을 따라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꼬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흠없고 나무랄 데 없고 순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모두 그들 안에 거룩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은 자라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나는 뒤뜰에 심긴 종려나무가 매우 많이 자라고 무성하고 번성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나무는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자랐습니다. 종려나무의 내적 생명의 강함과 이 생명의 풍성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최근에 종려나무를 보았을 때 나는 내 속에 거룩한 생명이 저 종려나무의 생명보다 훨씬 더 힘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음을 주께 찬양합시다. 오늘날 이러한 생명을 알고 그 생명에 의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거룩한 생명과 함께 우리는 또한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본성을 충분히 정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고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그 고유의 본성을 따라 행합니다. 생물이 행하는 모든 것은 그 본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면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를 맺는데 그것은 복숭아나무가 복숭아를 맺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숭아나무로 하여금 사과를 맺지 않고 복숭아를 맺게 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하라고 하거나 그들 자신을 개선시키라고 하는 계명들을 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홀히 합니다. 이 본성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빛들로 나타남. 빛들이나 발광체들인 믿는 이들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빛이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곧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태양이고 교회는 그를 반사하는 달입니다. 반사할 수 있는 빛의 근원이 있음을 주께 찬양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 2장 16절에서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힘을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죽은 문자의 교리와는 매우 다릅니다.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며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인 주 예수가 있으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자격을 부여받은 발광체들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고 제시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풍성한 양식입니까?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을 밝힙니다. 빌립보서에 게시된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가져야 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며 거룩한 생명과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반사하기에 적합한 발광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사도의 자랑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밝힌다면 사도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았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에서 사도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최대한으로 이뤄나가는 생활을 갖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대표함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생활을 보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날, 곧 주께서 오시는 날에 사도는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